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이 될 거고 종교적인 혼란도 가중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도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혼란과 또 연합하려고 하는, 연합해서는 안 되는데 연합하려고 하는 이러한 혼란들이 있고 자연적인 재해도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메리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은 한 50도 정도를 넘은 상태입니다. 산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폭우로 인해서 단순히 비가 많이 오던 옛날과는 좀 다르게 폭우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또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가 온도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나온 뉴스에 이렇게 내용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진과 기근이 강력하게 지구를 덮치게 되면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 될 겁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를 수 있는 절대적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서 갈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난주에도 수술하는 여러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서 이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도 기근도 영적인 혼란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해가시면서 사회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보통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번영, 안정, 평화, 부유 이와 같은 요소들은 사람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보다는 타락을 시키는 주 요인이 됩니다. 사람을 세속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죠. 심하게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과 이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에서는 신비로운 평화가 그 속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박해를 통해서 이기심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의 그 자아들이 깨어져 가고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신비이고 박해의 신비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로운 겁니다. 순수한 사람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때가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빛을 발하는 때가 바로 그와 같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계셨는데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보면은 저 정도면은 본받을 만한데 그분은 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 때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포복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와서 박히는 그 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포복으로 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총알이 의복을 관통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꾸만 눈을 감으면 또 잠을 자면 꿈속에서 그 총알이 빗발치던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자책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총알에 빗발치던 생사가 오락가락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던 그 아름다운 사람은 어디에 가고 시원치 않고 허접한 사람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버렸는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가장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기회밖에 남지 않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해들, 재앙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재앙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재난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우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개념을 떠났습니다. 집을 휩쓸어 가고 사람을 휩쓸어 가고 토사물을 막 휩쓸어 가면서 자동차를 휩쓸어 가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을 당했습니다. 재난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다른 시대보다도 더 극명하게 들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를 써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이 오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 그리고 주인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아,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건강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도 직분을 주실 때에도 교회 직분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태껏 그것 가지고 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의 성품을 보면서 세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세웠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실 때 무엇 보고 보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보면서 보낸 것 아닙니다. 돈도 없죠. 인맥도 없죠. 능력도 없죠. 나이는 많죠. 그러나 이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얼른 회막 앞으로 달려갔고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치기하고 있던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도 그래서 세운 겁니다. 중직을 세울 때 왜 중직으로 세웁니까? 아, 이분은 나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보다도 더 주님께 자주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중직으로 뽑았고 세운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잔상이 뇌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주었고 장립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아픔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표를 주어서 뽑았다라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는 꼭 그렇게 뽑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뽑을 때에 아무나 뽑지 마시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성도, 어려워도 아 이분은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더라, 그런 성도를 일꾼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옆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중직이 앉아 계신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인사 좀 하시라니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중직을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맨 앞자리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맨 앞자리는 금자리고, 그 다음에 중간은 은자리이고, 맨 뒷자리는 뭡니까? 예, 똥자리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은 이게 거꾸로 됩니다. 맨 앞자리가 똥자리가 되어서 다 비어버립니다. 그 맨 뒷자리가 금자리가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얼른 도망가려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해 왔던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금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천국으로 다 가셨어요. 그 앞자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가. 그럼 이 자리는 누가 채워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표를 드리고 왜 중직으로 세운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달라고 세운 겁니다. 뒤에 가서 다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만 입을 열어서 간구하고 이야기하고 알려드리고 아뢰이고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 이분 살려달라고, 이분 살려달라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아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앞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인사를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바뀌어져야 될 분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등급이 있는 것 아십니까? 천국 가면 이제 됐다. 물론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일꾼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그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랬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 나라 왕이 되시면은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앉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대충대충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살았던 성도는 천국에서도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쓰고 천국을 침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냥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탐심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빨리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이 때로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죠. 이 문제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서 선생님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게 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나 매질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매질을 하면은 매질한 사람이 법에 걸리게 되어 있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매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장차 국가의 법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불법이다라고 법을 만들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은 법화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건 죄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법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교회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든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기 때문에 눈치를 잘 못 채고 있을 뿐이지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한 20년, 30년 전에 성도가 지금 이 세상에 법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샌데라는 말을 절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신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닙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분들 얼마나 선량한 사도들입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초대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독교는 처음부터 가시밭길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항상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은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십자가를 철거하는데 교회에 정부의 돈 4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사실 중국에서나 보던 것 아닙니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조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 속에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기독교는 이런 박해를 받아오면서도 신기하게도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파해 왔습니다. 분명 죽으라고 밟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모습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없앴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지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숨죽여가면서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30만 명 가까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박해와 피비린내 나는 순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불신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또 횃불로 타올랐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빔을 당하면 당했을수록 오히려 열매는 더 많아졌고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국가의 핍박이 있었죠.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었고 그곳에 숱한 고문을 하면서 죽였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북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독 성도들을 골라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천만 성도, 5만 교회, 10만 명의 목회자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로 부흥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주었던 우리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카르타고의 신학자 터툴리안이 197년도에 쓴 변증하게 보면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된다. 순교자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이 자라나서 더 많은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으면 이와 같은 글을 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복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만일 박해를 받으면은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킬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순교자의 자리에도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려 함이라 그랬죠. 초대 교회도 박해 속에서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사방으로 각 나라들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난 2000년간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는 박해 속에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 속에 있을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미련한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무뎌지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사라진 것이고 우리를 결박해서 끌고 간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넣어주는 그 말을 하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성령께서 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현장, 우리가 끌려가는 바로 그 현장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도 의지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수술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박해나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가장 큰 난관에 봉착을 했을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의 순간을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배짱과 내 용기와 내 능력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지금 우리들에게 적어도 자유가 주어져 있고 마음껏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고 수요 예배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드릴 수 있을 이때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이는 훈련도 해야 되고 부르짖는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훈련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꼬맹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교회를 나옵니다. 이 꼬맹이 때문에 아빠도 교회 나옵니다. 아빠는 평소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꼬맹이로 인해서 이 어린 아이로 인해서 아버지도 아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새벽에 교회를 나옵니다. 토요일 못 나오면은 주일날 새벽에 나옵니다. 주일 새벽에 나와서 오늘 새벽에도 지난 주일도 매주마다 나왔습니다. 아이가 나오니까 아빠도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꼬맹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 여기 올라와서 여기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 받고 나면은 아멘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이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토요일 못 나오면은 주일 새벽에 나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 훈련을 하면서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박해를 받는 성도에게 고통이 더 큰 고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반대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다르면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 그렇지만 이슬람 세계에 가면은 이슬람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가족을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죽입니다. 사탄은 최후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동원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해서 죽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죽는데 내어주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줄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마지막에 갈수록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될 때에 최대한 빨리 가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최대한 빨리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늦어서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을이 왔다면 겨울이 오게 될 겁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종교적인 혼란이 자주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은 종말이 성큼 바로 문 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천상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셨습니다.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고난과 박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서 계십니다. 곧 재림하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 너무 당황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은 가장 순결하게 바뀌어져 갈 겁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